일어나 자리 걷고 걸어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본문 말씀은 1장부터 이어져서 네 번째 질병을 고치는 스토리입니다. 가버나움 동네 안식일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 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과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이동하시면서 그곳의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병 고치시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각종 질병은 죄로 인해 야기한 일종의 형벌 개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에 보면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 보게 된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때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고치고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맹인과 혈루병 환자 등 각종 질병을 고루고루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들이 흔히 접하는 병고치는 사역들입니다. 이 스토리들은 그 배치나 순서에 있어서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하나하나에 대한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을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값비싼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양피지, 파피루스에 필사하면서 성경을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메시지나 장황한 사건을 배제하는 글쓰기 스타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진술은 가장 인상에 남는 대표적인 기사만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장 마지막 부분에 병 고치는 사건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생활 반경이 활동 반경이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환자와의 대화는 없고 즉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말을 한 건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이 일에 특이한 점이 없는 것이 특이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환자를 대화할 때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 스토리의 전개가 약간씩 점진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사역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병 고치시는 사역은 반드시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환자 본인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새벽 기도 산에 가서 새벽 기도 하실 때 그곳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응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다른 마을로 간다니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전도이지요. 요즘의 전도와는 물론 다릅니다. 알리고 선포한다라는 헤랄드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귀신을 쫓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병 고치시는 사역을 더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시죠. 문둥병 혹은 한센시 병인데 번역은 레프러시라고 했지만은 아토피성 피부 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피하죠. 혐오하는 병입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격리시켰겠죠. 길에 마음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길에 다닐 때는 반드시 내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외출할 때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비인간적인 삶으로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서럽습니다. 피해자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케이스와 다른 질병의 환경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만은 예수님과 환자와 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낫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엄청나죠. 마가의 기록에는 완치된 환자에게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첫째,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것이죠. 둘째, 엄하게 경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부병 완치는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물을 가지고 바쳐야 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확인과 입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죠. 그 율법이 사람들을 이렇게 제물로 옭아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위, 율법적 사고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완치된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짓입니다. 제사장을 종교 권력자로 상정하고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에게 내가 나았다고 보여주라. 네가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정작 다른 사람들한테는 소문내지 말라.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이러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안 가르쳐주고 일반 민중들에게는 자기의 병이 나았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아이러니 말입니다. 소문 내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고 소문을 내어버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이 하나의 작품이라면 그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도래했다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인 우리들과 같은 독자들은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사건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동네에서 드러나게 걸어다닐 수 없게 되셨습니다. 공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며 사람들은 찾아서 따라가는 마치 숨바꼭질 같은 삶을 사시게 되셨습니다. 수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파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를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한테 메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그 침대를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을 하면서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옆에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옛 한글 번역판에는 참남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한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은 인자가 즉 자기 자신이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나가니까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는 나병 환자가 내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응답하시고 고쳐주셨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풍 환자의 케이스와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환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추임새가 좀 다르지요. 그리고 이 중풍 환자에게는 그 중풍병을 죄로 인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병 환자는 죄가 아니고 중풍병 걸린 환자는 그 죄인이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가의 글쓰기 스타일에서 나병 환자의 케이스는 당시 유대인의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말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중풍 환자에게는 그 병을 죄로 인식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죄사하는 그러한 파워에 대해서 추임새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매트를 들고 가라는 말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중 어느 것이 쉽느냐? 앞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고 내 나병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트를 들고 가라는 말 쉽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 메시지에 있어서 더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하는 권세가 있다. 어쩔 거냐 라는 메시지입니다. 중풍병자 옆에는 지금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한테 내가 죄사하는 권세까지 있다 어쩔 거냐 하신 예수님은 그 앞에 나병 환자 스토리에서 제사장에게 내가 나았음을 보여줌으로써 어쩔 거냐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사건이 수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카피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심상을 들고 일어나 걷게 되는 현상이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라도 인연을 맺으려고 아픈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병고침의 그 은혜를 구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과 연결되어서 아마도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서부터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이고 그리스도는 구속에 대한 것이고 구속은 죄 용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최고 용서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도 죄 용서의 파워를 가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의 파워를 오늘 중풍병자에게 베푸실 때 시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 파워는 힘자랑이 아닙니다. 그 힘자랑 대신 힘 약함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 옆구리를 찌른 자 용서해 달라고 구했던 그 약한 모습 말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아닙니다. 즉,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죄 용서를 구하고 재범할 의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동일한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짓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화인 맞아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처럼 병고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실용적으로 우리 죄 용서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한 잘못,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물론 성경에는 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는 나를 못 살게 한 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경에 답이 있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나쁜 짓을 하는 자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곱하기 70번, 470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서로가 용서하기를 가르칩니다. 따르면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옵션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증표가 되겠죠. 산상수훈에도 제단에 헌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 서로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답은 다 있습니다. 즉 성경 안에 성경적 답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실행이 잘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 혹은 죄 용서에 관한 깊은 생각을 우리가 많이 못해서 그러지 않나 여겨집니다. 묵상을 안한 것이죠. 묵상은 좋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이 왜 중요한가? 왜죄 용서가 그토록 파워풀한가? 내게 가장 용서하기 힘든 상대방의 죄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죄 용서가 왜 그토록 어려운가?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있나? 왜 용서하지?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질문이죠.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즉 타인이 나에게 범한 그러한 잘못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원리에서 용서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희생이 죄를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용서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즉,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파워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종이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죄 용서의 그 파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동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나 동료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우리는 과거를 지우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내 속에 상처와 분노와 비난의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흙빛이 되는 것이죠. 용서하려면 피해를 당했다는 그 생각을 반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입은 상처와 아픔은 100데나리온이에요. 나는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파워를 신뢰하면 내 친구와 동료가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용서하기 힘든 그 상대방의 죄가 무엇이에요? 내 친구나 동료가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길 때입니다. 이때 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한다 해도 심리적으로 이 용서를 믿기 삼아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낼 때 나는 피하든가 아니면 대받아치든가 하면은 그것이 쉽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존심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친구를 용서할 자격이 있나? 예. 아무도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상대를 용서할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용서하느냐? 예,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분노를 쥐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에게 해로운 것뿐입니다. 용서는 나를 해방시켜서 현재의 삶을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와 동료를 용서해주면은 분노와 경멸하는 것과 복수하는 마음이 없이도 나를 앞으로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할 자격도 안 되고 용서할 그릇도 작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인식하지 않으면 이 모든 논의들은 이 세상의 상담 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지 마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말로만 따지게 되고 따라서 불행한 쳇바퀴 속을 맴돌게 될 뿐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상대방을 용서해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제 용서의 파워를 시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나음을 입은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 저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죄 용서함을 베풀고 치유의 사역을 시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너무나 크게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